아마 1년, 정확히 얘기해서 1년 한 10개월 전일 겁니다. 주일 예배 저녁 때이 자리에서 3.1교회 60주년 기념으로 대학로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나요. 그 인사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급히 이제 주차장에 가서 차를 빼고 집에 가는 그때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조금 더 이렇게 이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다시 와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꼭 증거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이걸 제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아주 속삭이듯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참, 그러니까 저는 잊어먹고 금방 까먹었는데 하나님은 작은 그 신음소리 같은 기도마저도 하나님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셔 믿습니다. 저는 삼일교회에서 평신도로 왔다가 담임까지 한 좋게 한 10년, 12년 정도 있으면서 저의 삶을 짧게 세 부분을 나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던 인생 전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후에 저의 인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여전히 빚어가고 있는 저의 모습, 그 치열한 개척 현장에서 빚어가는 그 모습, 이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들으시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복음을 만났던 그 시기는 평신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선혈이 흐르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목사 때 만났습니다. 재밌죠? 평신도가 아니라 목사 때 복음을 만났다는. 제가 이 복음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담임 목사 부재 기간 때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젊음과 열정으로 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뛰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건대 제그 뛰었던 모든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과 열정들 그 모든 것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건대 제 마음 가운데 과연 무엇을 향한 열심이었나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그 부분도 일반 저한테 크게 자리 잡고 있었고요. 또 드러나지 않는 숨겨져 있는 목회적인 욕심과 또 저만의 취하고 싶은 그런 목회적인 야망들 그런 모든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을 드러났습니다. 어쩌면 복음의 어떤 자유함 때문에 그분이 너무 좋아서 달려갔던 어떤 저 삶의 어떤 다름질이었다기보다는 뭔가 열매와 목표를 향한 어떤 그런 사역적인 동기가 저를 좀더 저의 그 동기가 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부목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뛰고 했을 때 항상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대체 내가 어디부터 문제인가? 목사로 소명을 받고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대체 어디부터 꼬여 있는 건가? 대체 왜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섬기지도 못했을까? 대체 뭐 어디부터 문제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끙끙 앓았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그 부재 기간 때 역설의 위기라고 하죠. 그 역설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부재 기간 한 3년인가요? 한 4년 동안 우리 부목사님들이 나와서 주일 강단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기간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를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예수가 누군지, 나에게 어떤 실존이 있는지, 어떤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부딪히는지, 그 성경이 나에게 치열한 내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계속해서 증폭되는 것들이었어요. 참으로 많이 떨렸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심장이 떨렸고 이건 또 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인문학에서 가장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고 하죠.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이 왜 중요함을 너무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때 물었어야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주의를 가지고 뛰어다녔을 때, 그때 예수를 만났을 때 물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얘기하셨죠. 나 나사렛 예수다. 당시 그 시대 가운데 예수란 이름은 흔했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다. 네가 핍박하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나사렛 예수다. 네가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부활한 그 예수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럴 때 자연스러운 질문이 나왔죠. 어떤 질문이 나왔습니까? 주님, 무엇을 할까요? 그게 정확한 순서였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할,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는 질문보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였어요. 그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대체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가 말한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말한 그 십자가에 흘렸던 피는 무엇이고 죽음의 소망 되시는 곧 부활은 대체 무엇입니까?에 대한 그런 실존적인 질문, 그 질문이 먼저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없이 달려갔던 그 시간들이 저의 전반부에 또 인생 가운데 목회의 여정이었습니다. 묻질 않았어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 십자가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뭐니, 부활이 뭡니까? 오히려 저는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게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떻게 할 걸 출발하는 그 질문의 속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들, 제가 미래를 담보하고 싶은 이야기들, 내가 내 욕심들, 그 모든 것들이 같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정확한 예수에 대한 인식이 없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는 그 질문이 그간 한 오랫동안 부목사를 했던 그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답을 얻었던 것 같아요. 묻지를 않았구나. 묻지를 않았구나. 어둡지 않게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당연히 당신을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헌신의 대상, 또 내가 충성을 다해서 선교할 그 대상,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신구하게 강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들이 없었던 거죠.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거기에 초점이 맞췄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갈증들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어떻게 만나는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만나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박사 학위를 하면서 김세훈 교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광적으로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일주일 동안 그 복음을 들어가면서 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희열을 맛보며 복음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근데 기쁨이 너무 넘쳐났는데 그 다음에 오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기쁨이 너무 넘쳐났지만 마음 가운데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이걸 지금 알려주냐는 거예요. 왜 지금 나한테 붙잡아놓고 이게 예수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것이 사는 게 인생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뭔가 어떻게 해야 할 거라는 그 질문 앞에 달려왔던 시기가 저의 시기였습니다. 원망이 막 터져나왔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 많이 외쳤습니다. 또 나를 키웠던 사람들 많이 외쳤습니다. 대체 그때 그 사람들은 나한테 왜 이걸 안 알려줬지? 왜 안 알려줬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원망이 갖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뭘로 바꿔주신지 아십니까? 사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명을 바꿔줬냐면 생각보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중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 자체를 모릅니다. 이렇게 많이 있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복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십자가를 경험하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1대1로 그 사람을 만나고 그들 1대1로 실제로 직면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뭘 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근데 그것이 저한테는 사명이 됐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저한테 사명이었습니다. 제가 했던 평신도 때도 아닌 목사 때 그걸 느꼈던 저라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나 그런 분이 많이 있으면 어떡할까? 주님 누구십니까를 묻지 않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무작정 뛰어갔던 그런 열심을 다했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그런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마음에 뭐랄까요? 안타까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그것은 저한테는 하나의 사명감이었습니다. 빨리 얘기를 해야겠다. 이것을 빨리 이야기해야겠다. 그 갈증이 엄청났습니다. 그 갈증이 있다 보니까 저한테 밥 세 끼가 상당히 크게 다가오지 않았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제 마음을 뒤집어버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마 이 저녁 예배 때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 때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교수님이 아주 좋은 대학을 봉직하고 나온 교수님께서 해외 오지 선교를 간다고 자신의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지 선교를 떠나는 그때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단에 서서 그 집사님이 했던 말이 제가 저 뒤에서 헌금통 바로 옆에서 듣고 있다가 거룩한 질투가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는 천국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대체 저분이 만났던 천국 보화는 뭐지? 대체 저거를 버리면서도 갈 수 있는 저 천국 보화는 뭐지? 그런 마음들이 계속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오지 선교 가는 게 좋다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대체 저분이 뭘 붙들었기 때문에 저걸 저렇게 버릴 수 있었을까? 저걸 놔두고 하나님의 밥새끼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의 목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천국보를 발견했대요. 그러면서 제가 뒤에 앉아있는데 막 거룩한 열등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뭐지? 나는 대형교회의 이 좋은 이 테두리 안에서 그냥 이 치열한 이 바람을 막아주는 곳에 말은 거룩하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나도 거기에 붙들린 바에 있는 밥새끼 때문에 붙들려 있는 존재는 아닌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계속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때도 크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읊조리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발견한 그 천국 보화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도 저한테 오게 해주십시오. 저한테도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그런 갈등과 부딪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60주년 기념 그 날을 만나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60주년 기념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기쁨에 누렸다가 그리고 원망했다가 네가 주고 싶어 하는 그 복음 가지고 네가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뭐 정확한 메시지라기보다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을 찾아뵙고 또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길을 이제 선택하겠다고 했을 때 목사님과 당회에서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동참을 위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정하고 나서 저의 마음은 무척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도 발견이 되고 복음도 알았지만 결정은 결정이더라고요. 정말 이게 실전이었던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그동안 여기 믿고 그냥 함부로 교만했던 거 아닌가? 그런 마음들이 계속 몰려왔던 거예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생각나게 했던 것은 뭐냐면 교회론이었습니다. 교회가 뭐냐라는 그 질문을 계속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뭐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야, 교회가 뭐지? 근데 답을 못 하겠어요. 교회가 뭐지? 그러다가 삼일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육자 그 회의 시간 때나 그때 늘 손목사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동역자라는 사실 그 말이 제가 그동안 의문에 품고 있었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성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며 또 동역자들과 어떻게 해야 되며 그것에 대한 모든 해답이 거기에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너무나 간단한 한 문장인데 그것이 저에게 아주 답답했던 모든 것들을 풀리는 그런 아주 그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비유는 비유만 해도 한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와 성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상호간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는 바로 성도들을 뜻합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어떤 하나의 지역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라는 것들이었어요. 내가 교회구나. 내가 교회구나. 그래서 그런 교회론을 붙잡고 가슴에 내려온 교회론을 붙잡고 나서 정말로 나오기 전에 한 30페이지인가요? 40페이지 관련돼서 목회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신실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마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30페이지, 40페이지 관련된 목회 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장에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서도 절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사람 쓰기도 하지 말던가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그 타이피시면 때문에 독수리 타법으로 쳐가면서 그렇게 어렵게 계획서를 써냈는데 대학로에 도착하자마자 한 달 만에 그 30페이지 관련된 모든 계획서들은 하루아침에 물고품이 돼버리 말았습니다. 사용한 게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어느 교회를 연구하면서 어떤 교회가 네스터 처치고 이런 연구를 해나가면서 아주 각고의 노력을 다하면서 만들었던 계획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재밌으셨던 거예요. 사람이 너 계획했지? 근데 걸음은 내가 인도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계획은 내가 했지만 그 걸음마저도 막으신 게 그게 하나님의 큰 원리인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막힘은 이건 현장에서 느끼는 겁니다. 막힘은요, 그건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는 사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계획이 있더라도 그 계획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다 막히다 보니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가장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 개척 현장에서, 그 치열한 개척 현장 안에서 가장 본질이 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가장 하나 떨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였어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뭔가 계획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5개년 계획서도 있었고 어떤 많은 계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가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했던 게 뭐냐면 뭐였을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한 사람씩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원망으로 바뀐 그 사명, 저와 똑같이 무릎 없이 달려갔던, 허망하게 뛰어갔던, 열심 갖고 뛰어갔던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한 한 사람의 목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한 사람의 목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1년 9개월 동안 주일에 예배 한 번밖에 없지만 집에 가면 항상 8시였습니다. 전 늦게까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순모임을 하고 나서 저녁 두세 시간 동안 우리 1대1로 키우고 양육했던 우리 순장님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사역을 많이 폐지했습니다.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예배도 많이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제 성격상 뭔가 두 가지 포커스, 더블 포커스가 있으면 결코 한 가지를 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에 집중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그렇게 천천히 해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러 온 분들한테는 상당히 이것들이 이상했던 거예요. 아니 무슨 개척교회가 뭔가 사역을 하고 열심히 뛰어야 되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목사가 앉아가지고 아주 비효율적으로 몇 사람을 데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고 했던 겁니다. 결국 그렇게 계속 해나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럴 때마다 저와 싸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복음 때문에 저의 모든 그런 바이러스가 치유된 줄 알았는데 그렇게 꾸준히 한 사람씩 목회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바이러스일까요? 빨리 성장하고 싶은 거? 빨리 숫자를 늘리고 싶은 거? 조금 더 규모를 보여주고 싶은 거? 조금 더 빨리 하고 싶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전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숫자적인 목회, 그런 열망들, 건물에 대한 욕심들, 그 생각들이 제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 사람씩 계속 목회를 하다 보면요, 진이 빠집니다. 예배를 드리면 한 시간은 끝날 수 있는 것을요, 두세 시간을 계속 해보십시오. 그게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대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가? 제 몸에는 여러분도 경험했던 것처럼 제 몸에는 그것이 내재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빨리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빨리 뭔가를 돌리고 싶어 하는, 저는 여기 교회 나오기 전에 제 별명이 이벤트 목사였습니다. 모든 전도 활동이라든지 별의별 행사를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주님 충성인 줄 알았어요. 그런 제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때는 그것도 필요했겠죠. 그러나 한 사람의 목회를 들어갔을 때는 이거는 너무나 큰 부딪힘이었어요. 개척이 힘든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꾸준히 소중히 여기면서 그 한 사람 속에 있는 비본질적인 복음을 빼내는 그 작업들이 쉽지만은 않은 작업들이었죠. 근데 저는 그런 일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맞나? 왜 이렇게 더디지? 뭐가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이럴 때마다 목사님 찾아뵙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자주 인사를 드리는데 목사님 카톡이 한 번 오는 카톡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제가 해보지 않은 경험이었기 때문에요. 본질로 목회한다는 거, 한 사람을 꾸준히 성실하게 목회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이게 내가 맞는 건가? 아니면 내가 게으른 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선배의 조언이 듣고 싶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한 주일에 카톡이 왔습니다. 우리 천천히 가자. 그 한 줄이 멘트였어요. 천천히 가자. 그 한 문장이 저한테는 아 그래 틀린 길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지금은 저희 그레이스 교회는 우리 교회에 맞게끔 제자 훈련들을 다시 조율을 해서 지금 제자 훈련 4기를 지금 이번에 수료를 했고 한 영혼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 한 영혼이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성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영혼이 오면 복음을 점검하고 교리와 또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양육 체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지금은 양육반도 있고 지금 꾸준히 지금 복음으로 양육된 순장님과 총무님들이 그 순을 맡겨가면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디 가더라도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밥을 먹는 기분이었어요. 삼일교회 부교역자를 했을 때 느끼지 못한 기분이었습니다. 뭔가 바쁨이 있었고 뭔가 분주함들이 있었지만 밥을 먹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이러스는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좀비처럼 스물스물 또 올라오는 거예요. 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이게 약간 주기적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세속에 같이 가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를 갈 거냐? 내 속에 내재되는 그 세속이 침투한 바이러스를 갖고 그것을 목회할 거냐? 그 싸움에 내면의 싸움들이 엄청납니다. 직장 다니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성경적으로 직장생활 할 거냐? 아니면 내면은 내가 들어왔던 세상의 방법으로 직장생활을 할 거냐에 대한 그런 갈등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갈등 가운데 또 한 번 문자를 보내면 혼날까 봐 보내지 않고 어떤 세미나를 갔습니다. 많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제자 훈련에 관련된 세미나를 갔습니다. 제자 훈련에 관련된 세미나를 갔는데 그때 한 60명에 가까운 되는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조별 소그룹을 하는데 거기는 대형교회 목사님도 오셨고 개척교회 목사님도 오셨고 중형교회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목사님이 저를 아는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개척한 지 4년 만에 100명의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막 이렇게 이런 생각. 가뜩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외면하고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자꾸만 저를 쫓아와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분은 지금 성도가 다 떠나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이분도 제자 훈련에 대해서 목회를 아시는 분이었어요. 정말 일산에서 맨땅으로 지금 맥도날드 배달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개척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4년 만에 얼마나 피 터지게 해서 하는 은혜 주셨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왔을 때 그 한 영혼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천천히 갔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서부터 이분이 나중에 하면 되겠지? 나중에 가르치면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갖다가 계속해서 숫자가 불고 시작하다가 결국 어느 정도 수준에 가다가 교회에서 문제가 터지게 됐습니다. 한 성도들이 계속 예배드리고 그냥 조모인 수준의 어떤 복음의 양육과 훈련도 없이 지내던 어떤 성도들이 말씀에 갈증이 느껴서 어떤 외부 단체에서 어떤 말씀을 배웠던 모양입니다. 어떤 재고백을 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배우다가 교회 와서 시도하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고백을 다 하다가 결국은 어떤 집사님이 너무 솔직하게 나머지 불륜에 대한 이야기로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륜 여와 어떤 불륜 남과 그 얘기들이 이야기를 해버려가지고 교회 안에 아주 큰 시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그라들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을 때 그분을 중심으로 왔던 가족 중심의 사람들이 왔던 그 사람들이 한 대거 한 2, 30명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목사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서 가르쳤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쳤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고 주님 무엇을 할 거에 문제가 아니라 주님 누구십니까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그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놓친 게 아닙니다. 실존이었던 거예요. 맥도날드에서 배달을 하면서 이 목회를 했던 분이 얼마나 그 실존 앞에 생존 앞에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하면 거기 있는 장년부들과 부딪힐까봐 그 말을 못 꺼낸 거예요. 못 꺼내고 계속해서 놔두다가 결국은 부딪히다가 이 목사님 탈진이 와서 결국은 성도들 불러다가 나가시라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 매달 110만 원씩 임대료와 전기세를 포함해서 계속 까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봐요. 얘기했습니다. 바이러스도 있지만 한 사람씩 복음을 알려주고 점검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더딤을 보면서 힘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했더니 이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를 정말 위한다 그러면 차근차근 그 성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복음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발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럼 제 꼴 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저는 바이러스가 걸렸는데요. 괜찮다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그 8명이 모여있는 목회자 그룹에서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십니다. 목사님, 이 무승리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하면서 막 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심판을 줄 정도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이게 맞다고.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목회 계획서 썼다가 하나님의 계획서 그걸 다 찢어버리시고 한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알려줬을 때 그 한 사람 붙들고 비효율적으로 한 사람 붙들고 복음을 알려주는 그거밖에 없었죠. 근데 그것이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하는 말씀이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근데 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나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성장을 하니까 말씀을 듣고 훈련을 하고 복음을 얘기해야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뒤에 엉켜질까 봐 할 수도 없는 목회적인 갈등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되게 엄숙한 분위기가 됐던 거예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작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잘 모르지만 이게 나중에 10년이든 20년이든 간에 꼭 그레이스 교회가 개척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한국교회 문제일 수도 있겠다. 감히 야 너나 잘해. 맞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유기적인 공동체고 우주론적인 교회라면 내 교회뿐만 아니라 너머의 교회도 주님 누구십니까의 문제를 묻지 않고 주님 무엇을 하려고 라는 그 질문 앞에 달려간 한국교회 앞에 그 성도 앞에 반드시 그 질문의 답을 반드시 해야 되고 묻고 받아야 비로소 온전한 삶을 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을 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래 다시 한번 이 목회에 대한 그런 자신감을 주시고 뚜벅뚜벅 걸어가라 그런 마음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가 한 번도 하나님이 쇠기를 박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자매가 교회 자매가 기독교를 조금 이제 반대하는 어떤 형제와 교제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 형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S대학원 박사학위를 다니고 졸업을 앞둔 그런 조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이 형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복음을 만나게 하고 싶어서 교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형제는 좀 마음이 힘들었던 모양이죠. 납득이 되지 않는 교회 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딱 3개월, 길게는 6개월 다녀보고 내가 다닐 것을 하겠다고.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3개월 정도 그 형제를 교회 다니게 해주셨어요.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지혜를 주셔서 그 형제에게 한 발짝 더 나가서 자매가 얘기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저희 교회는 복음기초학교라는 게 있는데 복음을 점검하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했던 모양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 형제가 많은 부딪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걸 저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형제는 하는 직업이 뭡니까? 논문을 쓰고 논문을 발제하고 그것을 비평하고 하는 것이 주 직업이었던 사람이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졌던 형제였기 때문에 이 형제도 저를 만나면서 왜 교회가 아닌지 왜 기독교가 아닌지에 대한 연구를 투철하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자매가 저한테 와서 귀뜸해줬습니다. 목사님 준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준비? 했더니 왜 기독교가 아닌지 뭐가 아닌지에 대해서 직업 자체가 공부하는 사람이라 투철하게 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개척보다 더 무서운 마음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잘못했다가 교회 온 지 3개월, 6개월밖에 안 된 우리 지체와 담임 목사 딱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면 문 닫겠다 막 그런 마음들 잘못된 표현이죠. 어쨌든 그만큼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한테는 그런 마음 보일 수 없어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고 할 수 있노라 라고 했지만 집에 온 그 뒤부터 열심히 하나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대체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경의 용어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채 평범한 종교, 그러니까 종교 용어가 아닌 일상의 시장 언어로 하는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저한테 그 데드라인 한 3주를 줬나요? 진짜 그 3주 동안 안 본 영상이 없을 뿐더러 주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머리 싸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와 함께 4주 동안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없어서 투썸 플레이스에서 남자 두 명이 주일 저녁 주일 예배를 마치고 둘이 커피를 시켜놓고 앉아서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기도 못합니다. 기도도 못하고. 근데 그 4주 동안 한 주 한 주 이 형제도 나름대로 자신만의 기독교를 반대하는 논리를 아주 완전 무장을 하고 온 느낌이었고, 저도 지면 이제 끝난다라는 생각을 갖고 앉아있던 시간이라, 그 대신 담임 목사니까 아주 티내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는데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래도 감사한 게 예상 문제가 적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공부했던 그 예상 문제 외에 번외 문제였다면 아마 저는 답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예상 문제 안에서 그래서 속으로 왔구나. 여러분,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죄인이라는 오해예요.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은요, 죄인에 대해서 내가 왜 죄졌냐는 거예요. 그게 부담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본질적인 죄인의 의미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나니까 그 형제가 갑자기 약간 마음이 풀렸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계속해서 그들의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형제는 얘기합니다. 저는 성경 안 믿는 걸요? 그럼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교제 진행이 안 돼요.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네,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믿고 안 믿음은 그 형제와 내가 잘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전에 그 형제를 택하지 않았으면 그 형제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말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청년의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믿지 않아도 됐겠구나 하면서 편안하게 얘기를 해서 그 우리 두 사람이 4주 동안 건강하게 투썸 플레이스에서 또 김밥도 먹어가면서 하고 마지막 주에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예수를 구주로 맞으시겠습니까? 무슨 그 주례 같잖아요. 근데 맞으시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고 그 형제가 진심으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학습세를 받았어요. 자매는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형제가 만약에 학습세까지 받게 한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도망갈 겁니다 라고 할 건데 성령께서 그 형제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나와서 학습세 그 교리 문답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할 때 그 형제가 예,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꽃다발 두 개를 들면서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형제는 이제 곧 있어 이제 5월달에 4월인가요 5월에 결혼하고 지금은 현재 자동차 지금 연구원으로 지금 현재 내려간 상태입니다. 내려간 상태인데 저한테는 그것이 한 사람을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서 그런 불신 영혼들이 또 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주마다 지금은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신촌 캠퍼스에 가가지고 거기도 또 투썸 플레이스에 가서 한 2대 다니는 한 여학생과 함께 자매와 함께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도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잘만 증거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심령을 깨뜨려 그가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그의 머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머리는 신체의 머리에 포함이 아니라 그 머리는 우리의 대표 되시고 또 표준이 되시고 우리 전체를 지배하시는 그분을 인도하시는 인도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머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작고하신 그 김홍조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기꺼이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말로는 교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님의 뜻을 저버린 상실한 교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머리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은요, 주님이 뜻하신 그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하나님 무엇을 해오릴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누구십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는 질문 앞에 그 일을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김의 제자입니다. 현재 그레이스 교회는 나올 때 20명에서 30명이 함께 나왔다가 정말로 물신 양면으로 헌신했다가 1년 동안 헌신하다 돌아간 영혼들이 12명, 15명 정도 돌아갔습니다. 지방도 가고 복귀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도 본질로 집중해 나갔을 때 두 배의 하나님의 성장의 은혜를 주셨고, 또한 지금 가운데 계속해서 영혼들 놓고 전도하는 그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성장이 있도록 하더라도 여전히 그러나 그레이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 얘기는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터지고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은과 금밖에 없는 연약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레이스 교회가 붙드는 건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림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몰랐던 그 복음을, 원망했던 그 복음을,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그 한 사람에게 온전히 전하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이고, 삼일교회가 개척한 이 그레이스 교회의 사명이고, 또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개개인의 한 사람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결국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에 대한 질문 이전에 예수는 당신 누구십니까? 그 질문이 바로 되어지고 답을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기에 그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을 향한 그런 진정 어린 목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온전히 복음을 알아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는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전투하는 교회에 있지만 예수님 다시 부르실 때 주님 저 왔습니다. 주님 저 명받고 왔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할 말을 하고 나가는 그런 실패가 있더라도 바른 실패를 하는 그런 삼일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정금 같이
함께 선한 만들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은어음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라는 질문 이전에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들어오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부활의 복음이 선명하게 들어오심을 말미암아 후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라는 그런 순서가 바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했을 때 교회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뜻으로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마련하시는 그 뜻을 순종하며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제가 다 같이 한번 주여 한 명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